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원건큐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 말씀은 말씀에서 4장 말미에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듣는 자들이 성장에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채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그래 5장 이제 우리가 지난해 본 대로 귀가 무뎌진 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러는가 하고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가 무뎌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5장, 6장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자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성장하라. 퇴보하지 말고 성장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언제까지 영적 유아 상태로 있을 것이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에 이어서 4절부터는 그 경고를 더 심각한 경고로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하여 듣는 데 무디고 영적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저 영적인 유아 상태로 있는 것을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이며 그래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영적 퇴보에 대하여 믿은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배워야 할 처지가 있다고 그 영적 퇴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사귐에서 아 이제 이 생활을 좀 쉬자라는 것 영적 생활에서 방학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쉰다는 것은 곧 퇴보가 되는 것이죠. 이런 퇴보는 유아 상태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그 상황이 이렇게 끔찍해질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는 것, 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하다 보면 결국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궁극적 타락에 이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는 버림받았다는 이러한 경고는 너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절망적 선언이 아니라 깨우침입니다. 계속 그렇게 무딘 상태에 있으려 하느냐, 계속 그렇게 게으른 상태에 있으려 하느냐, 그러다가 퇴보하고 그러다가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타락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위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4절 5절에 보는 대로 회심한 자들이 하는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회심을 가리키는 말씀들입니다. 빛을 받는다는 말씀, 그것은 깨달아졌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인데 회심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하여 뒤에 나오는 나머지 내용들도 회심한 자가 경험하는 것들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 이런 것들 다 회심한 자들이 하는 경험들이죠.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경험입니다. 빛을 받았다, 맛보았다, 참여했다, 맛보았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설명에 이르면 이 영적 경험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은혜의 방편으로 소개할 때 말씀과 성령 또는 성령과 말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은혜의 방식을 말씀과 성령 또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그것은 지금 마치 은혜의 방식이 일어나듯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어떤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세의 능력까지도 연결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세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이지만 이미 이 시대에 그 능력을 어느 정도 맛봅니다. 어떤 영적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중생과 성화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를 사모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맛본다. 내세 능력을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맛본다는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경험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심한 자의 이 경험이 과연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심의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참으로 경험한 것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심 경험의 진정성에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나오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회심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이, 맛본 자들이 타락할 수 있으며 그 타락의 그 수준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방식으로 타락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서 이제 이 말씀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들은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을 만큼이나 타락한다는 이 말씀은 충격과 함께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끝까지 믿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말합니다. 끝까지 믿는 그 견고한 믿음, 이걸 견인입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인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부르심을 얻고 그 부르심에 의하여 믿게 되고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문다, 끝까지 머물러서 결국 구원에 이른다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이 말씀은 이제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그리하여 구속 얻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백성이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인데 이것이 예수의 날까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성도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딘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타락하여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결정적 타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히브리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져와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근거로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견인이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견인이란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먼저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4장에서부터 마치 견인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듯한 이런 말씀과는 조금 더 다른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전체에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그 6절에서 무시무시한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타락을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여기에 오면은 구원에 속한 것을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마치 모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계속 내려가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이 약속은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불변하는 약속이요. 그렇다면 그 불변하는 약속에 의하여서 너희가 틀림없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증으로 삼아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불변하는 약속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6장 후반부에 가면 오히려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5장 1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에서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전혀 없는 자들, 오히려 퇴보하여서 영적인 기초를 다시 쌓을 자들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드러내면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4절과 8절부터는 더 엄히 꾸짖어서 만일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으면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고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9절부터 너희는 구원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위로를 주고 13절부터 20절까지 오히려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성도를 꾸짖고 있고 다시 9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볼 때 이 본문은 성도의 견인교리와 모순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경고하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절망하며 낙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진 모습, 회개할 수 없이 떨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경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가 보았던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자에게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면서 회개의 불가능성을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는 이의 정신을 깨웁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12장 16절 17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다시 그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자를 말하였는데, 여기서 정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로서 에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에서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는 회개가 불가능한 타락의 가능성을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회개가 불가능한 타락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선택의 교류라든가 견해의 교류와 모순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6장 말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에 근거한 약속의 확실성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본 것처럼 12장 17절에서 에서를 언급하는 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9장에 가면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9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택함받은 자이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 예를 왜 들고 있습니까? 이 예를 언약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로 나옵니다.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망령된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이 언급하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일이 택함 받아 부름을 받고 참된 신자, 정말 참된 신자, 영원전에 선택받아서 참되게 부름받고 참되게 믿는 그런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냐 할 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에서가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참된 신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러한 예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내게서 떠나라.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듣는 이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렇지.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런 말씀은 이제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말씀, 선택교리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결국 선택받는 자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머문다는 견인교리는 맞는 거구나. 안심해도 되겠다. 한숨 돌려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 타락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타락과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지금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배교의 그 무서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배도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6장 말씀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왜 못 박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에 보면 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예전에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요. 이 행위는 알지 못하던 자가 계속해서 부인하는 행위와 다르게 참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하는 행위이죠. 잠시나마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교리에 감동하였으나 그는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관한 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부인하는 행위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빛을 받았다. 이건 무슨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속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를 통하여 일시나마 감동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가 배교하여서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일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회개할 수 없이 타락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그리하여 무딘 자가 되어서
영적인 퇴보를 반복하다가 결국 십자가를 부인하여 예수님과 최종적으로 분리되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엄중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꾸짖음과 경고 앞에서 배교자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무관심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있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신자들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내 자신이 분리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경고는 신자들을 깨우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루터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늘 지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구가, 그러니까 마치 공이 있으면 그 공에 공기가 부딪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존재 전체를 지옥이 감쌌다라고 루터가 훗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는 항상 지옥을 경험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평생 사모할 십자가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6장의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배교자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해놓아도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신자는 지옥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떨림을 경험하고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들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들은 이미 앞서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 모습을 마주했었습니다. 이제 이 무서운 경고는 그들에게 더욱 실제적인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갈등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과연 구주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무디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무디게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떨어진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자그마한 일에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 종국에 결국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무서운 꾸짖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요, 정신을 깨우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비교하는데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는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열매를 맺는 땅이요, 8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조건이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해서 그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는 것이 라는 말씀을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땅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조건이 같다. 땅에 비가 충분히 내리는데 내린다면 그 밭을 가는 농부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야, 이제 비가 이렇게 충분히 내렸으니 이 땅이 이제 그 풍성한 열매를 내겠구나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랬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는 땅은 쓸모없는 땅이요, 쓸데없는 땅이요,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은 저주받을 땅이라, 저주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준비된 것은 저주밖에 없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분한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 땅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낸 땅이 심판을 받게 될 때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지요. 땅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았는데도 저주받은 땅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비유는 지금 4절, 6절에서 언급한 그 이전에 회심하였던 자가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지경에 이른다는 그 경고의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얼마나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 충분한 비를 내려준 것처럼 땅에 충분한 비가 내린 것처럼 이제 그에게 기대할 것은 좋은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분히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열매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충분한 은혜를 받고도 선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시 엉겅퀴를 계속 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쓸데없는 땅처럼 심판을 받아서 불사름에 내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땅이 그 충분한 비를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기대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아,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데요? 목사님, 오늘 아침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운 것과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주어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이 구원이 열매를 맺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지금 그런 것을, 그런 교리를 지금 말하는 구절이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이미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에 달려있다는 이 말이 우리가 무책임해도 된다,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보고 있는 이 교류 공부 시간에 보고 있는 도르트 신경, 이 교류 공부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도르트 신경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리고 부패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경이 선택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선택이 무책임한 육신적 안락에서 자는 자들을 위하여서 위한다는 것은 정죄합니다. 오히려 선택은 선택의 열매들을 가져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리, 그 예정에 대하여라는 거기에 12장, 12항과 13항에 보면 선택의 열매들을 언급하는데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슬픔, 의에 주리고 목마름, 겸비함, 자신을 정결하게 함,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함, 이런 것들을 선택의 열매들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육신적 안락에서 뻔뻔하게 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요? 논리적으로 선택받았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놀아도 그냥 안락함에 있어도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 것이죠. 참신자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나 많이 받았다면 마땅한 열매를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영적인 유아 상태이냐,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아직도 영적인 유아 상태이며, 그러다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겠냐고, 불사름을 당하지 않겠냐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영적 퇴보를 향해 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구원 받는 거,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놀고 먹고 자고 그냥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때 기대하던 그 열매를 여러분은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아무런 책임감이나 사모함도 없이 계속해서 무딘 자가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엄중하게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영적 생활에서 퇴보하고 무뎌져 가는 자들에게 배교의 위험성,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지경,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음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구절 말씀에서는 톤을 바꿉니다.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바뀌었죠 톤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무딘 상태에 대하여 그러다가 완전히 타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를 한 후에, 그래야 열매 맺지 못하여 불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한 후에,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 말한다면 너희는 이러한 배교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 대하여 말한다면 너희는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고 있고 구원에 속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확신의 말씀과 함께 지금 이러한 위로와 확신의 말씀 앞에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지금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참되게 믿는 자도 혹여나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것처럼 무겁고 심각하게 경고하였지만은,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또는 엉뚱하게 오해하여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낭망에 빠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고했던 그 말씀을 무효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퇴보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지만은 오해하여 낙망하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견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죠.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하여 이러한 말씀들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는 영적인 퇴보에 있지 말라는, 영적인 성장을 항상 사모하라는, 무기력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앞에서 신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오히려 더 깨달으면서 더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 것이고 배교자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사모하며 또 구원을 확신하며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택하여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 퇴보에 빠지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말씀,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요 사모하는 자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